이사야 6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남자는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요. 여자는 모이면 해산 이야기를 잘 한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둘 다요 30분 만에 낳았답니다. 안 부러우세요? 보통 진통을 몇 시간이나 하나요? 한 서너 시간 갑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30분 만에 아이를 그것도 둘씩이나 낳아놓고 자기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더랍니다. 아마 옛날 일이니까 다 지나가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이 참 약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곁에서 지켜본 건 몇 안 되니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악을 바락바락 쓰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거 있습니다. 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욕을 퍼부어도 괜찮은 때가 있구나. 괜찮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달래고 이러던데요. 병원이 뭐 하는 데고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야지. 이 정도는 어때요? 산통 중에 이런 소리 한 사람요?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들은 알 길이 없으니까 산통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식중독 알아봤냐 그러더라고요. 식중독이 6시간씩 계속 식중독 때문에 그 아픈 것이 6시간쯤 계속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 참 끔찍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는요, 나는 산통이 전혀 없던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전혀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그런 복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그게 성전이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희가 드린다고 드리는 그 제사가 그게 제사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내 집이냐? 그리고 그게 제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솔로몬 때에 근사한 집을 지어놓았는데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지금도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고 물으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지킨다고 지키는 그 집을 아예 하나님은 무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내가 그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거든요. 온통 금으로 치장해 놓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야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쁘게 받으셨어요. 뭘 기뻐하신 겁니까? 황금으로 치장한 집요? 아닙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고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거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겸손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원칙만 따진다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우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조그마한 집 잘 지어놨다고 해놓고 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지으신 집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런 집을 짓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지어놓은 것 자체를 무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가령 돈 걱정을 하는 아버지에게 조그만 꼬마가요. 용돈 몇 푼을 들고 나와서 아빠 내가 돈을 좀 보태줄게요. 이러면요. 그 말 됩니까?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건데요? 그 돈이 아버지한테 도움이 됩니까?만은요.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우습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어쩌면요. 아빠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색을 하고 야 그게 아빠한테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고 다 그거 아빠가 준 돈 아니냐 이런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부자지간이 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하는 말이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고요. 이치에 닿는 말이 아니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요. 그 관계가 깨지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게 벌어졌으면 그게 누가 준 돈인데 그 돈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그거 아예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성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색하고 원칙대로만 한번 해보자 이런 관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어떤 관계죠? 부부가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거의 끝장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멀쩡한 성전을 놔두고서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대로 한번 따져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칙을 들고 나오시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랬다고 얼마나 평생토록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찌 됐는데 그럼 물어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고 우리가 가진 얼마나 충성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작지만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남남이 돼서 그래 한번 따져볼래? 그리고 따져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좀 지나간 우스갯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고 사람들의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켜낼 수 있다고 큰소리 막 지를 때 나왔던 우스갯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 말씀 하셨다는 게 뭐냐? 야, 너가 그렇게 재주 있으면 너가 재료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지. 뭐 내가 다 줬는 재료 갖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말 되냐? 여러분, 우스개로 나온 이야기지만 가만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이런 거 만들었다 저런 거 만들었다 능력 있다 해도 그 원재료가 다 누가 준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따지고 들면 사람들이 인간이 대단하게 위대하다고 해서 만들어놨던 것이요. 그거 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건데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성전이냐 그랬버리고 정색으로 그렇게 따져들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그게 무슨 제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피비린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그 얘기는요. 너희가 제사를 드렸다고? 내가 보니까 피비린내가 난다 이놈들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향하시고 참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 와서는요. 피비린내가 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 재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 재물을 향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애통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피비린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짐승만 잡고 있으니 그런 마음 없이 제사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게 싫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없이 소나 양을 드리면요. 그것은 개나 돼지와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재물이었지만 개는요. 더러움과 경멸의 대상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들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사가 그게 무슨 제사냐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와 경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것들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이거는요 제가 보고 참 놀랬던 말씀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3절 그 뒤편에 보시면 있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열심히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요. 가령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충성하는 것,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 같은 현상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운다는 것은 좀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다면 나를 뭘로 여기는 거냐 그 말이죠. 나를 우상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도 없이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다라는 그 자체는 여기 임재에 있는 하나님을 뭘로 취급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우상 취급하는 것도 아니냐는 얘기죠. 우상이 뭡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 옆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형제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가 됐다고요. 내 자식을 함부로 야단칠 수 있습니까? 집에 어른이 계실 때요? 안 됩니다. 집에 어른이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매를 들면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에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싸울 수 없노라. 없는 게 정상입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아니요. 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교회 일 열심히 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제사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실수라기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늘 이런 모양으로 오다가 지금 엄청난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끝부분에 보세요. 3절 끝부분에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요. 자기 길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자기 길,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가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이 어찌됐건 일정한 형식만 갖추어 놓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찾는다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길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한탄하십니다. 1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으니 이게 무슨 전이며 이게 무슨 제사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는 이 한탄을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요. 내가 누굴 믿고 살겠냐. 이런 한탄하고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착실하고 그러니까 괜찮죠? 주변에 가끔 그런 일 있죠. 내가 누굴 믿고 살란 말이냐. 그래서 울부짖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는 것은 내가 도대체 어느 놈을 믿고 마음 편하게 살겠냐.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도 참 부전자전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한탄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러도 대답이 없는 녀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셔요. 4절 첫 문장 다음에요. 한칸 건너가면 4절 조금 지나면 이는 하는 데가 있어요. 있죠?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이 자식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대답 안 하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만 사고만 골라가면서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5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가 대답을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에게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 기도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자동으로 들리는 게 아닐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백성들 귀에 저절로 다 들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스피커 볼륨을 정상 이상으로 많이 높여놓으면요. 듣기 싫어도 들립니다. 소리가 귀를 파고 들어와요. 듣기 싫어도 귀를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그러죠. 해나비는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반 은총이 있죠. 그러나 특별 은총은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귀를 향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마치 방송국에서요 아무리 고출력으로 음파를 내보내도 우리 가정에 수신기가 없으면 방송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번에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으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녀. 이게 어떤 자녀일는지 모르지만 말을 뒤집으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니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홍길동이가 왜 집을 나갔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집을 나가서 온 천하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 홍길동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거꾸로요. 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식. 참 이상하지만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식들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요.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세상에 자식들 보기 싫어서 집 나가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할까요? 에스겔서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나중에 떠나버렸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자식이 얼마나 미우면 세상에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와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이 골마 터질 대로 터진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매를 덥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얘기와 다시 그 백성을 구속하시는 얘기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 심판 얘기는 아주 짧습니다. 짧은 심판 그리고 긴 회복의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났어요. 자녀를 향해서 죽으라 죽으라 해도 결국은 자녀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다면 말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한 결국은 아버지가 항복을 하고요. 이 아이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하시고 난 이후에 직후에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회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상한 해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보셔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라고 말하는데 뭐 간단하게 하면 무통분만 아니겠어요? 고통 없이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함께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륵 들어오더니만은요 아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아이 놓고 나가면요 옆에 끙끙 앓아대던 다른 산모들은 어떻게 돼요? 표정들 보니까 뭐 괜찮으신 모양인지 아니면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신 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보건대 그 참 약이 몹시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지 주변을 돌아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고난에서 불러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고통 없이 해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우리 별 생각 없이 하는 걸 보면 기도도 막 생각 없이 한다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뭐 잘못됐느냐? 뭐 잘못은 아닙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셔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용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현찰만 해도 수억씩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용돈 좀 이상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아버지시여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마음. 이걸 너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일어나게 하시면 능력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시려고만 마음먹는다면요. 이런 산통, 긴 고통 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한꺼번에 회복시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순식간에 되어질 일일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은 있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 만에 세워진 민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중간쯤에 보셔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통 없이 아들을 즉시 순산한 것 그거나 나라나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만에 세워진 민족.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누가 제일 서운할까요? 아마 로마 사람들일 겁니다. 왜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로마는 하루에 세워지지 않았다. 심청구준 녀석이 질문합니다. 그럼 며칠 만에 세웠는데? 여러분, 로마는 며칠 만에 세워졌습니까? 잘 들어두세요. 혹시 아이들이 그런 어디 가서 한 소리 배우더니 와가지고 또 똥단지 같은 질문할지 모릅니다. 저도 며칠 만에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다만요. 로마가 세워지고 어떤 역사가의 눈에 뜨여가지고 아 로마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나가냐.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때까지 걸린 시간이 500년입니다. 로마가 제대로 사람들이 눈에 뜨여서 아 이런 나라가 라는 눈에 뜨인지가 뜨일 때까지 걸린 기간이 500년이고 그 이후 몇백 년이 더 흘렀어야 로마가 제대로 로마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으니 결국은 로마는요 적어도 한 700년, 800년 만에 세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로마는 하루에 세워지지 않았답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가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위기 때마다 거기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면서 점점 강력해져 갔습니다. 그게 7, 800년 걸렸습니다. 나라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아침에 민족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서 하는 말이 8절 다시 보셔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하고요. 같은 얘기가 5절 초에 또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통분만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러니 뭐 전 애기 낳은 지가 오래됐고 더 날 일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무통분만,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다는 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원래 에덴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고통이거든요. 이런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군대의 군대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아름다운 나라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여기에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도 바로 그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식할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나님도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고 말했죠? 이 성전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소는 부족하고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안식을 누리겠노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그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도 안식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랴? 우리가 하는 말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내가 누굴 믿고 살겠느냐고 단식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요? 감히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편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편케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라는 이 말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요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요. 그건 제 성질이고 제 기분인데요.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제가 이거 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있잖아요 입니다. 적어도 이런 성도들만으로 가득 채워진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만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는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자녀를 낳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요, 원래 에덴과 같은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왜요? 기뻐하고 평안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며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